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기사를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 읽다 보면 한 번씩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후회되는 것들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통으로 후회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한 걱정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가 놓친 것들이 많았다라고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놓쳤다고 여기는 일들은 갑자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겠습니까? 걱정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니 하찮은 걸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중한 것들을 내가 놓쳤다라는 후회라는 거죠. 이를테면 연애를 가지고 이 놓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웹툰은 좋아합니다. 뭐 요즘 한국 한류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뭐 드라마도 관심 없고 BTS도 관심 없는데 웹툰은 좋아합니다. 요즘 웹툰은 한국 웹툰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상급인 것 같아요. 제 아니라도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많이 수출도 많이 하고 한다더라고. 제가 어릴 때는 일본 만화만 보고 살았는데 요즘 한국 학생들은 한국 웹툰을 많이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상의 이야기들을 소소하지만 아주 깊이 있게 잘 다루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20, 30대의 사랑 이야기를 잘 다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남자가 어리고 여자가 나이가 많은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여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직장인이고 남자는 소방관을 준비하는 취준생인 거죠. 처음에는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하고 너무 서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곧장 소방관 시험에 붙지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뭐 가지죠. 자연스럽죠. 그런데 남자의 집안은 돈이 많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의 성공한 남친들을 보게 되고 자신도 그런 애인이 갖고 싶어진 거죠. 여자는 능력도 아직은 없고 또 집안도 가난한 남자와 미래를 함께한다는 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여자는 연하에 아직은 능력 없는 남친을 버리고 선에 선을 보아서 자신이 바라는 성공한 남자를 찾고 사귀는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능력 있는 그 남자에게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전의 연하의 남친이 떠오른 거죠. 평생을 함께해야 되는 결혼이 다가오자 그녀는 자신의 그런 선택이 불안해지고 동시에 두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 상황에 그녀는 지중해 옛 남친을 찾아가게 되고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고 그녀는 그렇게 돌아와야 됐다라는 겁니다. 웹툰 답죠. 여자는 자신의 걱정 때문에 오히려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남자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삶의 선택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여자가 그렇게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물론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튼 걱정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놓치게 한 것이 또 자기 인생의 어떤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걱정은 많은 경우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방황이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현실이 많을까요? 이상이 많을까요? 열의 아홉은 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을 선택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걱정에 나를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는 그 적응 과정을 사회는 사람이 철이 들어간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 철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삶에서 이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은 생각보다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적대관계가 아니죠. 웹툰의 연애 만화이다 보니까 상황 설정을 조금 극단적으로 해뒀을 뿐 보면 옛 남친은 키 크고 잘생기고 뒷 남친은 짧고 못생기게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실에서 이상과 현실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내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무게중심을 현실에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상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어찌 보면 이상과 현실의 정확한 관계 설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성장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에서 현실과 이상은 어떻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 안에도 현실과 이상은 있고 또 공존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상의 무게중심을 현저하게 두고 그 현저함을 자기 삶 속에서 아주 독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바로 성인이 되는 거죠. 순교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증거자로서의 성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는데 현실의 무게중심을 현저하게 두게 되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기복에 집중하는 신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신앙 자체가 현실이 되고 이상이 된다라기보다는 신앙의 바탕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현실이 되기도 하고 이상이 되기도 하고 그 중간쯤 어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집중하는 신앙보다 이상에 집중하는 신앙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좀 복잡한 문제가 되죠. 신앙이 기복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 신앙은 현실에 집중하는 신앙일 터이고 신앙이 자비와 또 사랑의 문제, 나눔의 문제, 연대의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 신앙은 이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신앙의 많은 부분을 윤리에 두고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그 또한 현실에 집중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렇기에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앙 안에서 섞여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 모든 삶의 모습, 현실의 삶의 모습도 이상의 삶의 모습도 모두 품고 있는 무엇입니다. 신앙이 그 모든 모습을 골고루 품어주고 있다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여러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습은 옳고 어떤 모습은 그르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현실의 바탕을 둔 신앙을 살아가든 아니면 이상의 바탕을 둔 신앙을 살아가든 내가 신앙인이라면 공통으로 살아내야 되는 더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기복을 중시하는 신앙이든 아니면 뭐 자비를 중시하는 신앙이든 아니면 윤리를 중시하는 신앙이든 그 모든 신앙이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 하나의 현실이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동시에 현실이며 이상이기도 한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찾고자 하는 노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비우는 작업, 자기를 낮추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예수님의 말씀이 명료하지만 현실에서 누가 강도고 누가 목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자주 있죠. 내가 현실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이상에 집중하는지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비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노력의 무게중심이 내게 예수님과 도둑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루카복음의 잃었던 아들의 비유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재산이다 라고 여기죠. 하느님이 되는 아버지를 버리고 그는 도둑이 되는 재산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가산을 탕진하고 혹독한 실패 속에서 후회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금 포기했던 가족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죠. 작은 아들에게는 그나마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잘못된 선택이 중복되다 보면 그것을 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복된 잘못의 중압감 속에서 인간은 회개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선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기도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무게감이죠. 그 무게감을 이겨낸 대표적인 성서의 인물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피해서 달아나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호수로 그를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짓궂게 세 번이나 묻는 스승 앞에서 자신은 스승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다시금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독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좌충우돌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힘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서 인생에서 이상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이상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놓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을, 내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내 자신에 대한 회개의 작업을 게을리해서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오로지 현실도 아니죠. 신앙이 오로지 현실이라면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은 오로지 이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은 나를 돌아보는 작업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각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입니다. 내가 어느 시기에 무엇에 집중했는가가 나의 인생의 모양을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내가 현실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상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살아가면서 걱정에 함몰되게 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강론의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나 자신을 비우는 작업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잘 비우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라고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독서 베드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라고요. 내가 바른 일을 하고도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갚지 않고 내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승화시키시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꾸준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작업은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연료를 꾸준하게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기 비움의 연료는 내 자신에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비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걱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방되어 가면서 평화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갚지 않을 정도의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을 정도의 내면의 힘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고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 비움 안에서 이렇게 걱정을 이겨내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평화를 또 나의 것으로 만들고 또 지켜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